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1일 이어 11일 또다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통일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것인가요?
예, 지금 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 그러니까 2년 8개월 전이죠. 2019년 11월을 발생한 일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큰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 논란으로 피어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이 이뤄진 날짜가 2019년 11월 7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 어민 두 명을 송환한 이 날에 대해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발표했는가 보면요.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북한 어민 두 명을 송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에 통일부 대변인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한 사실관계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달라진 거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따라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언을 보면 탈북 어민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만 네. 동기와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2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서 쟁점은 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본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그 2019년 11월 7일 날 한국 정부가 이제 탈북어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그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입니다. 아, 전후 과정을 좀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원래가 그 북한의 그 오징어잡이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그 증언에 따르면 이 어선의 선장이 상당히 가혹한 성격으로 선원들을 그못 살게 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 그러자 그 선원 두세 명이 선장을 포함해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려다 하는 과정에서 11월 2일 날 남쪽 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러자 그 국정원이 이들 선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이 그 다른 선원 그 16명을 살해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귀순 동기, 정황 이런 것을 볼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이런 귀순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북한에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북측이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북한도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11월 7일 날두 명을 그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관련 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그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사를 통해서 배에서 혈흔, 그러니까 핏자국,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범인들도 자백을 하고요. 그래서 국정원 등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관련 법에 그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추방을 결정했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의 정황인데요.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제대로 된 적법 절차, 수사, 기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북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 선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민들이 북한에 안 가려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그 모습을 보고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형태든 이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은 북한으로 송환된 상태에서는 이제 중형에 처해지겠죠. 사형을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이 2019년 11월 7일에 이 사진을 전 정부 여당 측이 공개한 것도 이 송환 조치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들이 귀순은 표명을 했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은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 어민들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이 반면에 그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북한에 다시 강제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뭐 쉽게 할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이들 선원이 흉악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한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북송 조치를 해서 일종의 간접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됐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국제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 같은 걸 보면 강제 퇴거, 본인의 의사에 반대해서 내쫓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북민들을 중국 당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한국 정부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법적인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영역에 들어오면 한국 정부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닷새만에 그냥 거의 뭐 약식 조사를 거쳐서 북한으로 그냥 송환해 버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국내법적으로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왜 굳이 또 북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전 정부 관계자들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예, 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 이런 일각의 그 비판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망명,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일단은 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고 이 한국 해군 그리고 해경에 추적을 피하면서 사흘간 북방 한계선을 오가면서 도피를 했단 말이죠.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해경 특수부대가 이 배에 올라서 제압을 한 연후에야 이들 어민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가 모조리 북한에 있고 또 남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유죄를 확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로 봤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한 이탈 주민법의 조항을 말하자면 적용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흉악범죄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탈북민들의 그 조항에 따라서 송환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보면 2019년이면은 사실 남북관계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또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 흉악범들인 상황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상당한 반발을 우려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간이 가야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더 뭐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이제 각 그 인권 전문가들, 그거는 이 사건만 단순히 놓고 볼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칼라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honestly, this is on par with what China has been doing in years,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escapees.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복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도 지난달에 청문회를 열어서 북한 어민 강제 복송 사건을 다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을 알거나 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경악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이죠. 그 미 의회 산하에서 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 이 사건을 그 다뤘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그 공화당 소속 그 크리스 스미스 위원은 VOA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부 두 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상당히 그 충격적인 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적인 인권단체죠. 국제앰네스티도 그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조치가 그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휴먼라이츠 워치, 또 조지 부시 센터, 이런 것도 전부 다들 그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살인범이나 탈북 시도자들이나 뭐 어떤 경우라도 일단 북한에 돌아가면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이미 처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 당국의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한국에서도 사형입니다. 한국은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형죄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요. 북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 공개 처형도 심심치 않게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뿐 아니라 사실 남한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은 뭐 불문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실제로 이 송환된 이 북한 어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후속 말하자면 보도나 또는 북한 측의 어떤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최고형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는 물론 처형도 포함되고 있죠. 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 곧 뭐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하는 건데 그 저 음정이 좀 떨려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진상이 밝혀지는데 좀 꽤 오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 또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이미 그 국정원들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해서 일단 그 사건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그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네. 서훈 국정원장을 조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일단 그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발표, 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전직 서훈 전 국정원장 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등을 어떻게 뭐 사법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이게 정책적 판단이니까 뭐 책임을 묻지 않을지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잠깐 펜스 전 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We stood firm. We imposed sanctions, historic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하면서도 대화의 문호를 열어놨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북 대화를 위해서도 대북 제재가 유용하다 결국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펜스 부통령의 발언 내용은 사실 그런 맥락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재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오랜 그 대북 관련 그 정책이고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특히 강경한 대북 말하자면 강경 논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그 논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미 어려운 공공에 처해 있는 북한을 압박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나 해제 등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이 압박을 최대로 한다면은 북한 지도부가 이 때문에라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최대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이제 오랜 말하자면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입장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제재를 네. 가해도 일반 주민들의 그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지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기류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중국의 협력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는 사실상 힘든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제재는 그 미국 또 국제사회가 취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 방법은 모두 그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좀 시계바늘을 돌려보면 트럼프 행정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미중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 대북 제재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대북 제재도 취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 중국 그 시진핑 정부가 상당히 그 분위기가 강경합니다. 갈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이 계속 그 핵과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만은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문제 역시 그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윤 기자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장관 재임 시절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고요. 또 여러 차례 직접 만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을 한 부분이 사실 관심사인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의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을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필요로 한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처럼 이 부분도 사실 진위 여부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안보리 등에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당에 최근에는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말하자면 공언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흥미로운 것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미국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 중국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한 점인데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려고 했고 근데 중국이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것은 좀 전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마이크 폼페오는 그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평양을 여러 번 방문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두 차례 정도 만났는데요. 전후 문맥을 보면은 폼페오 장관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비핵화 문제를 틀림없이 얘기했을 텐데, 아마 그때마다 아마 폼페오 장관 입장으로서는 과거에 했던 것하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의 그 메시지 또 톤 이런 것이 아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핵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비핵화를 할 테니 미국도 뭐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두 번째 만났을 적에는 무슨 조건을 달거나 좀 시간을 늦추거나 뭐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이게 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이것은 그 나를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 거기서 모종의 시진핑 주석이 뭔가 좀 그 주문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따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 폼페오 장관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건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편 폴 레크머러 미한연합사령관도 이 행사에서 미한연합야전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것입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22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두 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할지 여부 이건데요. 그 연합지휘소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 모의 전쟁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사실 계속 그 진행돼 왔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로 미국과 북한의 그 핵협상 정상회담을 포함한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이런 것 때문에 야외 그 실기동 훈련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이 훈련은 사실 꽤 오랫동안 중단돼 왔습니다. 근데 이 러케마라 사령관은요, 지금 이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기동 훈련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라케메르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군사적 협력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3자 간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뉴스로 미국과 한국 공군은 11일부터 한반도에서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한 이 훈련이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 알래스카에 있던 미 공군 소속 그 F-35 전투기 6대가 지난 5일 한국에 도착을 해서 11일부터 한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F-35 전투기가 있군데요. F-35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F-35 전투기 그리고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F-15 전투기 KF-16 이런 전투기들이 11일부터 계속 지금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그 전투기가 한 30대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역시 지난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울에 갔을 적에 좀 더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좀 자주 하자 이런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그 실천에 옮기는 이런 거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역시 그 강력한 그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단결돼 있고 합동 훈련도 하고 그러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그 뜻도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참고로 그 미 본토에 있는 F-35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 4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방사포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10일에 이어 11일 또 방사포를 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합치면은 여섯 번째 발사가 되는데요. 사실 이 방사포는 북한이 이제 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급의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한국 정부도 그 발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북한이 이 방사포를 잇따라서 발사하고 있는 것은 그 거리나 이런 상으로 볼 때, 그 북한 군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한국 정부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위협 시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소식,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조한 내용,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